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11장 본문이 좀 범위가 넓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가장 굵은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집안에 이제 아이를 키워봐도 아이들이 미성숙할 때와 성숙할 때가 시기가 다르죠?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미성숙해. 어떤 분은 참 성숙하다. 뭘 볼 때 그런 말을 구분지어하죠? 뭐 기준이 살짝 주관적으로 다를 수야 있겠죠. 근데 보편적인 공통점은 누가 더 이타적이냐 아니면 자기 본위로 사느냐가 가장 그 중론일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도 어린아이 때는 내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 본성은 말 그대로 본성이에요. 누가 학습해 주지 않아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 학습을 받아가면서 달라지죠. 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구나. 남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그 결정적으로 꽃피워진 자리가 사실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이타적 행위를 흉내낼 자도 없고 따라갈 자도 없어요. 오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덕목이 소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느냐. 이런저런 항목들이 배열되어 있더라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제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정확한 접근이 될 겁니다. 우리 관찰을 한번 해볼까요? 1절. 속이는 좋을. 자, 왜 속여요? 왜 속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나만 먹자거나 내가 좀 더 갖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죠. 속인다는 것은. 이건 결국 죄지만 그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속임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공평한 추. 속이는 것과 공평한 것. 이게 반대 개념이 될까요? 근데 오늘 15절까지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을 보면 전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반대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악인, 의인,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또 오늘 1절 같은 경우에는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어떻게 반대 개념일까요?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평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목이 공평은 똑같은 게 공평인 줄 알아요. 여러분, 똑같은 건 사회주의적 개념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공평 아니죠. 공평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둘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가. 부실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지적인 능력도 좀 떨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생겨지고 만나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탁월해요. 능력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두 사람이 나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으로 있을 때 공평하다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다섯 다섯의 관심을 갖는 게 공평할까요? 연약한 자에게 한 여덟 관심을 갖고 또 능력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한 둘 정도 관심을 갖는 것. 어느 게 진짜 공평한 걸까요? 사실은 연약한 자 쪽에 더 관심과 배려를 갖는 게 공평한 겁니다. 똑같이 분배를 하자는 것은 그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도 결국은 여지가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전부 내어주신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 거기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더 못 가지고 연약한 자 또 좌절과 시류에 빠진 자에게 교회의 사랑의 에너지를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것이 속이는 추의 반대 개념으로서 맞는 겁니다. 속이는 건 왜 속인다 그랬죠? 나만 먹고 살자는데 그 속임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요. 공평이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된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두 번째.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또 교만과 겸손이 짝을 이루어 반대 개념으로서 등장을 해요. 자, 교만은 아시는 대로 그 출처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왜 교만한 자의 상징이 되었나요? 그 교만의 성경적 정의가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든 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시도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것이 반역의 동기였고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일 때에도 뭐라고 꼬였는가 하면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속의 배경은 무슨 심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꼭 의지하지 않아도 그것이 과학만능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또 이성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든 시도. 그 말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라는 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존재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 거기에 반대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겸손은 뭡니까? 뭐 사양을 하고 또는 겸양을 떨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이 전 부족해요. 저는 아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 먼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우리는 배려라 그러죠. 겸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성경적 진짜 정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없이는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 절절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윤리의 도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사실은 역설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 지혜는 성경의 지혜는 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잘 듣는 태도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지혜예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적극적인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따라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 여기 이제 또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반대 개념이 뭐냐면 정직자의 성실, 사악한 자의 폐역.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사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악하다는 말은 그 보그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배신자란 뜻입니다. 배신자, 사악하다, 배신자. 그 배신의 반대가 뭐라는 얘기예요? 정직이라는 얘기예요. 잘 이렇게 연결이 썩 흔쾌하게 되질 않죠? 배신의 반대가 왜 정직일까? 그러면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정직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밖에 없겠다.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정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사악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무슨 뜻이라고요? 배신자. 배신의 반대가 뭐예요? 배신의 반대가 신의 아니에요. 신의. 신의. 뭐에 대한 신의일까요? 정직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얘기합니다. 그 신의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그분께 신의를 지키지 못했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신의를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절정으로 꼽히었던 장소가 십자가 현장입니다. 거기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신의를 보여주셨어요. 그 반대가 배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배신, 즉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망하게 한다 그래요. 망하게 한다. 십자가 없이는 망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럼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의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의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가 살죠? 부부 간의 가장 정직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부 간의 가장 정직한 상태는 서로 속이는 거 없이 이 말이 아니라 oneness라 그러죠. oneness. 더 이상 하나일 수 없는 틈이 없는 밀착한 상태. 하나. 부부는 사실 그걸 연습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남겨놓으셨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먹고 마시면, 거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일 수 없이 빈틈이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정직한 관계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의 투명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직해지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라는 얘기예요? 틈이 없는 관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단어들이 차짓 이 땅에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윤리나 도덕의 고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 개념이 짝을 이루고 계속 등장하는 것을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정직의 반대 개념이 배신이구나. 사악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 또 성경을 보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자, 여기 또 재물이 등장을 하고 그 반대 개념이 뭘로 등장을 하죠? 공의. 이것도 잘 연결이 썩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재물과 공의가 반대 개념으로 짝을 이루어 여기 소개될까? 간단하죠? 여러분, 그 재물은 뭡니까? 재물이 뭐예요? 물질 개념인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가장 상징적 존재가 재물이에요. 보이는 거. 그렇죠? 재물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향은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나를 영원히 보호해줄 것 같고 그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재물이 갖는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속성인가 하면 사울 왕국의 정체성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요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아, 우리도 좀 보이는 그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서 전쟁이 나도 병력 앞에서 좀 진두지휘도 해주고 그런 왕이 있으면 우리가 더 안심이 되겠다. 누구로 만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출중한 사울을 뽑아서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공부 다 했는데 잊어버리셨죠?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듣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자기의 크기와 자기의 군대와 보이는 나라의 힘으로 항상 정치를 했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엎드러지는데 한날 한시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을 당해요. 그걸 나중에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을 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화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매장을 하지. 근데 예외가 딱 한 경우에 있습니다. 언제 화장을 하냐면 시신이 너무 처참하게 훼손이 될 때 화장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종말은 그렇게 끔찍했어요.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매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유린당했어요.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존하고 싶었고 인간이 상징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종말이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끔찍한가.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역사 속에 증명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의존했던 실체예요. 그게 인간이 의존하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재물의 반대 개념이 등장한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공정하고 의로운 게 공의겠죠? 근데 그 공의가 가장 절정에 이루었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죄값을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공의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공의의 속성은 뭘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희생된,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접붙여져 거듭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재물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재물과 공의는 반대 개념인데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의 반대 개념이에요. 재물은 단순히 재물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재물은 세상을 의존하는 모든 것을 상징화한 시킨 그림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그 공의를 위해 지불되어 주신 예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이제 말하자면 밴딩이 되어서 묶여져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도 완전한 자와 악한 자. 완전한 자와 부족한 자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완전한 자와 악한 자. 그럼 악한 자의 반대 개념이 완전한 자예요. 근데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완전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각 밖으로 선명합니다. 생명을 기준으로 복음은 생각 밖으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흠 많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묶여질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한대요? 곱게 한대요. 곱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똑바로 편다라는 말이 아니고 평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곱게 한다는. 그 앞에 모든 장애물이 다 거두어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평지가 된다. 자, 우리는 다섯 항목에 걸쳐서 쭉 관찰을 해봤어요. 1절은 어떤 항목이었죠?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또 교만, 겸손, 정직, 사악한 자, 재물, 의리, 완전한 자, 악한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다섯 비교의 항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걸 첫 번째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공의의 대가로 아들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기입니다.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의무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의리적 관계는 그분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그거는 보답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누림이에요. 그걸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뭘 갚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동력이 떨어지면 자꾸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 그럼 피로현상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현상이 오는 거죠. 가장 깊은 우리 사역의 뿌리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분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은 성실해야 돼요. 사랑은 변덕이 죽을 듯 해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뭐 여자가 너밖에 없냐?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신랑 이상을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사랑이 성실해야 됩니다. 사랑은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정직한 자의 뭐예요? 성실.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아까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한 묶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한 묶음 되는 걸 얘기해요. 빈틈이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떨어졌다 붙었다 해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빈틈이 없이 그 신랑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앉으나서나 무슨 생각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신랑 위에 살고 그 신랑 때문에 살고 그 신랑 바라보며 살고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나를 지켜주는 진짜 동기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사랑 앞에 또 성실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이죠. 1부 2부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삶의 과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눈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